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은 원래 좀 계획했던 그런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그걸 우선은 좀 제가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새벽 기도회에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전하고 나서 계속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주셔서 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교회 또는 언약교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은 어떤 하나의 언약궤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가 평생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떠올리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연상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형도라든지 참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은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궤가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이 떠올라요.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니까 어떠실지 모르는데 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클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게 있었죠. 그 저기 잃어버린 성괴. 뭐저 저기 1980에 사실은 이게 완성된 그때 나왔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40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국에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상영되고 지금은 명작 중에 명작으로 해가지고요 미국의 이 어떤 그런 예술 문화재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리슨 포드를 저는 평소에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 이제 주연을 맡아가지고 인디애나 존스를 나왔죠. 이렇게 카보이 모자 쓰고 그렇죠. 뭐 옆에는 무슨 하나의 채찍 같은 거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스토리가 그래요. 나치 뭐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잠깐 이해를 더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나치 독일과 미국의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에요. 그 1936년에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돌아가서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데요. 나치 과학자들이 문서를 연구하다가 알게 된게 자기들의 그 나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뭔가 그걸 찾아내다가 알게 된게이 성괴였습니다. 이 성괴, 하나님의 괴, 그 전능하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능한 위력이 있다. 그래서 이 나치 정권이 그 하나님의 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미국의 그한이 연구가이자 이 고고학의 권위가 있던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디애나 존스라고 나온 해리슨 포드가 역할 맡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성괴 찾는 일에 연결이 됐어요. 자기의 그 동료와 또 가족과 연결이 되는 그런 하여간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계를 둘러싸고요. 미국과 독일이 이제 최고 요원들이 다투는 그런 게 배경입니다. 아직도 흥미진진한 꽤 진진하게 봤던 그런 생각이 나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 사람 스타워즈 이제 제작한 사람이 만들었었는데 뭐 아마 이게 그 조지 루카스하고 스필버그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걸작이 된 거죠. 아직도 기억에 흥미로웠던 게 나치군이 성괴를 찾아내요. 덮인 그 언약궤 덮개를 여는 순간에 그 안을 보니까 기대했던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물체는 없어요. 단지 모래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궤 속에서 뭔가 나와요. 물질이 아니라 영들이 나옵니다. 죽음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던 이 나치 군대가 완전히 뼈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그거 보면서 성경과도 비슷한 게 있네. 제 그랬던 생각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그 완전히 그 위배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2분짜리 클립. 예, 보겠습니다. 잘 만들었었어요. 여하튼 근데 다는 아니지만 자 다시 예전에 하시고 성계를 함부로 여기거나 그 안을 볼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은 성경 내용에 기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했어요. 만지는 것도 그렇고 특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인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이 예배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5장 22절에 이렇게 모세는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겠다. 모세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 만나시고, 거기에서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알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특별한 것이죠. 여기 이제 속죄판 보셨지만 그 뚜껑이 지금 영화에서 촤 해서 탁 덮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덮개 모양을 굉장히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잘못 보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두 천사, 그룹이죠. 천사 종류에는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 두 그룹이 날개를 쭉 펼쳐가지고 전체를 덮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곧 증거궤 위에, 증거궤 언약궤, 그 성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즉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날개를 펼치고 맞닥뜨려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의 그 위에 주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는 자리였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언약궤는 뭘까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와 같은 현장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뵙는 그와 같은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들으면 인생이 변한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뵙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도 또 예배도 많이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이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우사가 손을 댔을 때 언약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베레스 우사라는 말 주께서 치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증거궤 옆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궤 하나에 손을 댔다고 죽었던 일은 구약에서나 있을 법했던 일이지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엄격하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이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은 기억하기가 편해요. 금방 정리가 되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엉뚱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엄격하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그 신학 교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수님.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성령님을 속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약의 하나님 심판,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게 좋다는 은혜로 얘기를 하시는데 답이 뭡니까? 답이 뭐겠어요? 궁색하죠. 편하게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시죠?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는 이의 하나님에 대한 믿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바른 신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망령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이나 이 과학적인 논리 정도에서 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과학 분야 중에 이제 퀀텀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많이 모르지만은 하도 그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그 보도들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퀀텀 티어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냈던 어떤 일을 하고 창조하고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이편 저편을 동시에 이 멀티한 그런 유니버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망령됩니다. 얼마나 망령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 세상 논리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판명을 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완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한 세상이 인정하고 입증하는 수준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밝힌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밝힌 그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딱 두 가지만 두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바른 예배자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 임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데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수단이 되는 것에 우리는 매 순간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바로 다른 일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있지만은 언약궤를 우리가 온전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 같지 그와 같은 우리의 경외감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무데도 없는 하나님, 모든 것에 계시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일을 하시는 곳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이동할 때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 수단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헤아리는 사람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나는 성경, 예, 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요거 피고 뒤에 표면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듯 하는,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사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일이에요. 그 말씀은 그저 선포되는 말씀, 어떤 조언, 어떤 그런 경건의 이야기라든지 묵상의 말을 하든지 정치, 시사, 뭐 경제, 상황, 뭐 예능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 하게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간순간마다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이 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꾸만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뭔가 집중이 안 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제 평생에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주여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이 희박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셀프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뭔가 분주해요. 가만히 있는데 손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분주하지? 내 마음이 왜 자꾸만 갈려나가지? 흘러 다른 데로 가지? 그것을 고백을 하시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와 같은 일들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여러 사람들 다 볼 수는 없고 딱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잠깐 말씀드린 이 우사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섰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명이 되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우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비슷한, 우리 가운데 비슷한 그런 이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우사와 비슷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우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으셨지만, 예, 7절에 보시면, 예, 6절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어요. 자, 이 지금 하나님의 궤에 궤가 있는데 이 새수레에다가 싣고 소들이 끌다가 소들이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궤가 흙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사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 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행동이 빨라가지고, 그렇죠? 붙들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니, 단지 하나님의 궤가 흙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서 궤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죽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발끈발끈하는 하나님 같듯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 급하게 성격이 급하시네. 뭐 아니, 조금 좀 봐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붙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지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건 비단 우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버렸어요. 그래서 급기야 우사의 그런 행동은 심지어 다른 어떤 괴짝도 떨어지려고 했으면은 소가 끄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으면 그냥 손대는 어떤 그런 반응, 똑같이 그 반응을 언약궤에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기록한 이 저자가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잘 보세요. 2절 보면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발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로 옮겨올 생각이었다면서 그 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분.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 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보여드리는,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우사의 그런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희박해진 거예요. 자, 우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 어쩌면 할아버지였었던 이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지금 가지고 나오는 일이었거든요. 그들도 다 그 경외심이 상실되었어요. 자, 그 아비나답의 가족이요, 언약궤를 간직하고 있었던 게 70년 정도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다 놓고선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 있은 지 70년이 지난 동안에 이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고 주님 이름으로 부르던 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간절한 마음과 같은 것들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저 껄끄러운 궤. 그냥 상관하지 않으면 편한 궤. 대충 그냥 그 자리에만 있도록 하면 되는 궤가 된 겁니다. 그런 태도는요, 사실은 그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때 사회가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게 됐냐면,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첫 번째 그 부분에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막에서 일을 했는데, 성막에서 했던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추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했어요. 윽박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눌러버렸어요. 자, 성막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처럼 성막 또한 하나님을 뵙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뵙는 것과 하나님을 뵙는 일 모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항상 하던 일이었어요. 항상 하던 일. 그러니까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칫하면은 우사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모습이 우리를 또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예배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뭐 예배드리지. 오늘 뭐야? 무슨 오늘 주일이야? 예배드리는 거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하는 일뭐 그렇게 하는 거지? 예배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서 뭐그 시간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이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초점이 어디에 있게 되나요? 나의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나의 초점이 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조금 껄끄러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상생활에 반복적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우사와 그 세대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사나 우리들이나 자칫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말씀에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볍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습니다. 자, 우사는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지 말았어야 했어요. 또 다윗도 그랬고, 아비납다도 그랬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궤를 움직이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롭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냥 수레에다 덜컥 실어버려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다윗은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장만합니다. 그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의 분위기를 높이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퍼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언약궤를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냥 다윗과 일꾼들 몇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움직였냐면 3만 명이에요. 한 1,000명만 이 근처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어느 한 곳으로 쭉 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와, 무슨 일이지? 세상이 뭔가 큰일이. 근데 3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3만 명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퍼레이드가 그랬어요. 다윗은 안정된 이제 다윗 왕국을 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을 한번 멋지게 그 안정된 데 하나님도 좀 데코레이션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요. 정예군 3만 명 쫙 멋있게 징집하고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을 해요. 자, 다윗의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궤. 나는 다윗성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도 아직도 초라한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거 좀 가지고 와야지. 뭐 좋은 마음이죠. 근데 다윗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 있었어요.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위세,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보이는 어떤 거룩함, 그 초점이 더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자, 우리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제가 저기다 이렇게 좀 보시도록 했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대하라고 하셨는지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예, 15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아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아자손이 맞는다. 18절부터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앗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남아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함부로 물건을 직접 만지지 못하도록 다 싸도록 했어요. 그걸 싸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손들. 그리고 매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고아 자손은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일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진 거예요. 그냥 실용적인 것이 더욱더 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대고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그냥 나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금 희박해졌는데 그 대신에 사람 동원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졌던 거예요. 3만 명이나 탁 앞두고 얼마나 멋있었게요. 사람들이 멋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게 예배지, 야 그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몰몬 태버네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몰몬 교회에 이 태버네클, 그 콰이어가 있어요.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부분에서 뭐 아주 대단해요. 뭐 이 세상의 어떤 모습과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자들이, 사람들이 합창단이에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합창단이 서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나 그럴 때 보면은 크게 찬송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가. 예. 그런 뭔가 진짜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외형적인 어떤 일에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그와 같은 규모가 있으면 할렐루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상실했는데 그저 사람이 만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려고 할 때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 경고를 주신 거예요. 자, 다윗은 배웠을까요? 그 교훈을? 배웠을까요? 다행히도 배웠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화를 내었다 그래요. 다윗이 화를 냈어요. 누구에 대한 분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게 된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할 건 다 했는데, 아, 이렇게 멋있게 퍼레이드 준비했는데, 아,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동원한 행렬인데 순식간에 그 영광스러운 퍼레이드를 하나님이 초상의 행렬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초를 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9절에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다시금 기뻐하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역대상의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자 2절의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3절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13절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메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레위 자손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메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죠. 뭐 전체의 문제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가 자칫 잘못된 일을 하면 같이 망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리더들이요, 어떤 영향력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연결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예, 참 이 마음의 옷깃을 여무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제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중 예배,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건 당연해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가정교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마음의 경건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는 많이 상실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그래서 신약시대 성찬을 대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죠. 함부로 하나님의 장과 떡을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겁을 주기 위해 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우리가 쉽게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은 죽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의에 반응해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망령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은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순간은요, 우리가 예수는 나의 친구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죠. 기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에서는 결코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그런 일이 계속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인생을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는 그렇듯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그것이죠.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고 경외감을 지닌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경외감도 있고 또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일은 부담이 되고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대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이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단지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에 머무르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고, 그런 자리 있지 않고 이젠 살게 됐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관계로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서 있게 되는 이 특권, 그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머무르게 하십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얘기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읽으셨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달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빌어서 제대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다윗이 보게 되는 사건이 오벳에돔 집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일이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질 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주님을 그들도 섬기고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은 이렇듯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대하는 오벳에돔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단지 석 달 있었을 뿐이에요. 그 전에 아비나답, 그 우사의 집이죠. 아비나답의 집에는 어땠습니까? 70년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우리는 충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언약궤가 있어서 오벳에돔이 복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이름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바른 모습,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일이죠. 오벳에돔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또 하나 우리가 지니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감을 지녀야 합니다. 결코 주님 앞에 우리가 생활하는 일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굳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예배자로서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교제가 있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